어릴 적에 거실에서 그 아날로그 TV 채널 돌리다가 왜 지지직 떨이는 흑백 눈송이 화면 있잖아요. 그거 멍하니 쳐다본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옛날 TV들은 다 그랬죠. 그냥 방송 안 나오는 빈 채널 잡음이잖아요.
그쵸.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그냥 뭐 방송국 전파 간섭이거나 기계적인 백색 잡음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그 잡음 속에 137억 년전 우주가 처음 태어나던 순간에 메아리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와, 그 일상적인 순간에 우주의 기원이 숨어 있다는 건 진짜 좀 경이로운 일이네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자료가 바로 그 거대한 탄생의 순간을 추적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다룰 내용이 참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범죄 현장, 아니, 창조 현장에 파견된 우주 CSI 요원이 한번 되어볼 겁니다.
오, CSI 요원이요? 좋네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코넬 대학교 천체물리학 박사인 페리 필립스 박사의 강연 자료인데요. 제목이 우주 빅뱅과 창조, 세 가지 기동입니다.
빅뱅 이론은 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탐구의 목표가 확실하네요.
맞아요. 이 이론을 단순한 가설에서 흔들리지 않는 과학적 사실로 만들어준 세 가지 결정적인 증거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단서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근데 본격적인 과학적 단서를 막 짚어보기 전에 이 원자료가 탁하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접근법 하나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오, 어떤 건가요?
필립스 박사가 도입부에서 C.S. 루이스의 차조전자 비유를 꺼내 들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이 부엌에 갔는데 주전자에 물이 막 끓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 물이 왜 끓고 있냐고 묻는다면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답한다면, 가스레인지의 열 에너지가 주전자 바닥을 데우고, 그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막 증가하면서 상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라고 하겠죠.
완벽한 열역학적 설명이네요. 그런데 루이스 부인이 따뜻한 홍차를 한잔 마시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도 똑같이 정답이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목적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두 대답은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라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누가, 그리고 왜라는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아하, 이 강연 자료가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보통 과학 논문들은 철학이나 신학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쵸, 철저히 분리하려고 하죠.
근데 이 자료는 과학이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나를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시작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료의 저자는 어떤 한쪽 입장을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적 사건을 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셈이죠.
아, 여기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어떤 특정 종교나 신학적 입장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이 자료에 담긴 그두 관점의 공존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리적 사실을 탐구하는 게곧 철학적 경이로움과 맞닿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방식이니까요.
네, 아주 열린 마음으로 탐구할 수 있는 훌륭한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요원의 본분으로 돌아와서 현장 검증을 시작해 보죠. 빅뱅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 바로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1910년대의 한 당혹스러운 발견에서 시작되는데요.
당혹스러운 발견이요?
네, 당시 천문학자였던 베스토 멜빈 슬라이퍼의 발견입니다. 당시 과학계의 절대적인 상식은 우주가 정적이라는 거였거든요.
정적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방 안의 공기 분자들을 생각해 보면 막 무작위로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슬라이퍼도 망원경으로 은하들을 관찰할 때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은하는 우리한테 다가오고 또 어떤 은하는 멀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치듯 멀어지고 있다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은하를 본다고 해서 그게 앞으로 다가오는지 뒤로 물러나는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건가요? 은하에 무슨 자동차 후미등이나 방향지시등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여기서 천문학자들이 쓰는 마법 같은 도구가 바로 도플러 효과, 빛의 적색 편이입니다. 기차역도 내 폼에 서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플랫폼이요.
기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내 쪽으로 막 다가올 때는 파동이 찌그러지면서 압축되어서 삐익 하고 되게 높은 소리가 나잖아요.
아, 그쵸. 다가올 때는 소리가 찢어들 듯이 높게 들리죠.
그러다가 기차가 나를 딱 스쳐 지나가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파동이 길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우웅 하고 낮은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아하, 다가올 때는 파동이 짧아져서 고음이 되고 멀어질 때는 파동이 길어져서 저음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빛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이나 은하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 빛의 파장이 압축되면서 푸른빛에 가까워지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요.
그럼 반대로 멀어지면 붉은빛이 되겠네요?
맞아요.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빛의 파장이 늘어나면서 붉은빛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죠. 슬라이퍼가 렌즈를 통해서 우주를 딱 데려다 봤을 때 온 우주가 붉은빛의 적색 편의 투성이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증거군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면 우리가 우주의 완전 정중앙 센터에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게 당시 과학자들도 완전히 똑같은 혼란에 빠졌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자료에 등장하는 유명한 비유, 바로 건포도빵 비유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건포도빵이요? 오븐에 굽는 거예요?
네, 오븐에 건포도가 듬성듬성 박힌 빵 반죽을 넣고 굽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을 받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빵 덩어리 자체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쵸. 반죽이 팽창하면서 빵 안에 있는 건포도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1cm 떨어져 있던 건포도들은 2cm가 되고 10cm 떨어져 있던 애들은 20cm가 되는 식이죠. 여기서 핵심은 건포도들이 빵 속을 막 헤엄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유레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죽 자체, 즉 우주의 공간 자체가 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공간 자체가요.
어떤 건포도 위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모든 건포도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우리가 특별해서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 전체의 공간이 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드윈 허블이 증명해낸 우주 팽창의 핵심 원리입니다.
허블 망원경 할 때 그 허블이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조차도 초기에는 자기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이 우주의 팽창을 지시하니까 이걸 부정하고 억지로 우주를 정지시키려고 우주상수라는 약간 조작된 변수를 끼워 넣기도 했었어요.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나 보네요.
네, 나중에 허블의 관측 결과를 직접 보고 나서는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면서 그 상수를 철회했지만요.
진짜 재밌네요.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우주가 건포도 빤빤죽처럼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비디오 테이프를 뒤로 한번 감아보죠. 시간을 1년 전, 100만 년 전, 137억 년 전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작아지겠죠?
그쵸. 지금의 우주보다 훨씬 작았을 테고 결국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고 조밀한 아주 작은 한 점에 다 모여 있었겠네요.
네, 바로 그 논리적 종착지가 빅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의 모든 것이 그토록 뜨거운 한 점에서 막 폭발하듯이 시작되었다면 거기엔 엄청난 불길과 열기가 있었을 텐데요. 아무리 그 불이 다 꺼졌다고 해도 우주 어딘가에는 그 엄청나게 뜨거웠던 열기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오, 역시 과학자들은 통하는 게 있군요.
네, 가무프는 이걸 캠프파이어에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숲속에서 엄청나게 큰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불을 다 끄고 떠났다고 해보죠.
불꽃은 사라졌겠죠?
그쵸.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돌들을 만져보면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가무프는 우주 전체에도 빅뱅의 그 엄청난 폭발이 남긴 미세한 잔열, 즉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균일하게 깔려있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약간 폭발의 화석 같은 열기네요.
그런데 그 잔열을 찾아낸 과정이 자료를 보니까 진짜 한편의 시트콤 같더라고요. 그 1964년에 벨 연구소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두 과학자가 겪은 골칫거리 에피소드 말이죠.
와, 그 사건 진짜 재밌죠. 두 사람은 우주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거대하고 민감한 나팔 모양의 안테나를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어폰에서 자꾸 쉬익 하는 정체불명의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안테나 방향을 바꿔도 소용이 없었다면서요?
네. 하늘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심지어 낮이건 밤이건 똑같은 세기의 노이즈가 계속 잡히는 겁니다.
처음엔 뭐 뉴욕 시내에서 오는 전파 간섭이거나 근처 군사기지의 레이더망 때문일 거라고 막 의심을 했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외부 요인을 다 차단해봤는데도 잡음은 안 사라졌어요. 결국 두 사람은 안테나 내부를 진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 거대한 안테나 구석구석에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고 배설물을 잔뜩 싸놓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배설물이요?
네. 논문에서는 아주 점잖게 이걸 하얀 유전체 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비둘기 똥이었던 거죠.
과학자들이 막 빗자루랑 걸레 들고 올라가서 그 냄새나는 비둘기 똥을 벅벅 닦아내는 장면이 막 상상되네요. 속으로는 이놈의 비둘기들 때문에 노이즈가 긴 거였어 하면서 말이죠.
네, 진짜 열심히 청소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청소를 아주 완벽하게 끝내고 비둘기들을 멀리 쫓아낸 뒤에도 그 잡음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들렸습니다.
맙소사, 그럼 도대체 그 끈질긴 노이즈의 정체는 뭐였던 건가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근처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지 가모프의 예측을 바탕으로 이 빅뱅의 잔여를 찾으려고 특수 안테나를 막 만들고 있었거든요.
어, 설마.
네, 펜지아스와 윌슨이 비둘기 똥을 치우면서 막 깡끙대던 그 귀찮은 노이즈가 바로 천문학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싶어 했던 137억 년 전 우주 창조의 메아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였던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그 아날로그 TV 눈송이 화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 네, 기억나네요.
그 지지직 거리는 화면 속 백색 잡음의 약 3에서 10% 정도가 바로 이 두 사람이 엉뚱하게 발견한 빅뱅의 잔여 복사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태초의 우주가 남긴 불씨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놀랍고 우연한 발견으로 두 사람은 결국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에 나사는 코비나 플랑크 같은 첨단 위성들을 우주로 쏘아 올려서 이 배경 복사의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관측 결과는 펜지어스와 윌슨의 그 라디오 노이즈 수준을 훌쩍 넘어서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이 미세한 온기가 빅뱅 이론이 수학적으로 예측했던 그 복사열의 형태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죠.
와, 팽창하는 우주를 거꾸로 감았을 때 나타나야만 하는 그 열기를 실제로 그것도 우연히 찾아낸 거군요. 두 번째 기둥이 정말 단단하게 세워졌네요.
네, 그런데 이 완벽한 증명은 우리한테 아주 충격적인 숙제도 하나 안겨주게 됩니다. 이 배경 복사의 정밀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이 쫙 밝혀졌거든요.
물질의 비율이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물질, 즉 발연 물질은 전체 우주의 단 4%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 잠깐만요. 제 머리가 좀 멈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대본, 마이크, 제 몸, 지구, 그리고 저 밤하늘에 빛나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을 전부 다 닥닥 긁어모아도 우주 전체의 4%밖에 안 된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나머지 96%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도대체 정체가 뭔지도 알 수 없는 암흑물질, 그리고 우주의 팽창을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는 미스테리한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고요?
네, 우주의 팽창이 중력 때문에 점점 느려질 거라고 예상했던 과학자들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친 경악스러운 발견이었죠.
와, 진짜 인간이 우주의 모든 걸 파악해가고 있다고 자만할 때마다 우주는 약간 너희가 아는 건 고작 4%야? 하고 비웃는 것 같네요.
참 겸손해지게 만드는 수치죠.
잠시 밀려오는 이 실존적인 충격은 살짝 접어두고요. 다시 수사망을 좁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4%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와 헬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본 재료들은 그 엄청나게 뜨거웠던 빅뱅의 캠프파이어 속에서 막 구워져 나온 건가요?
아,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세 번째 기둥, 우주의 원소 비율로 우리를 이끌어주는데요. 초기 우주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대장간이자 용광로였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웠겠죠.
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의 원자핵, 즉 양성자들이 그 뜨거운 용광로 속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다녔죠. 이 양성자들을 융합해서 더 무거운 헬륨으로 딱 만들려면 아주 큰 장벽을 하나 넘어야 하거든요.
양성자는 양전하,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엄청나게 밀어내겠군요.
맞습니다. 그 강력한 전기적 반발력을 이겨내고 두 양성자를 강제로 충돌시켜서 융합하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속도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주는 허블이 관측했듯이 막 맹렬하게 팽창하고 있었잖아요. 팽창한다는 건 곧 공간이 넓어지니까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온도가 빠르게 식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미친 듯한 헬륨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온도와 밀도가 유지된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던가요?
놀랍게도 우주 탄생 직후부터 단 초기 3분뿐이었습니다.
3분이요?
네. 딱 3분이 지나자 온도가 너무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수소 원자 핵들이 융합하지 못하고 서로 튕겨 나가게 된 거죠.
세상에, 컵라면 하나 딱 익을 그 짧은 3분 동안에 우주의 모든 헬륨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다고요?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3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도대체 얼마만큼의 헬륨이 융합되었을지 그 양을 계산해보게 됩니다. 아까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했던 조지 가모프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데요.
오, 가모프가 또요?
네,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가모프가 자기 제자인 랄프 엘퍼와 함께 이 헬륨 비율을 계산한 논문을 쓰면서 동료학자인 한스 베테의 이름을 저자 명단에 슬쩍 끼워넣습니다.
왜요? 셋이서 같이 연구를 한 건가요?
아니요. 베테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무 관련이 없었죠.
아니, 그럼 왜 굳이 이름을 넣은 거예요?
단지 저자들의 이름이 엘퍼, 베테, 가모프가 되면 그리스어 알파, 베타, 감마와 발음이 똑같아진다는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 진짜 어이없네요. 자기 논문을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논문으로 부르고 싶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 이름을 막 넣다니. 천재들의 유머 감각은 진짜 좀 독특하네요.
뭐 유쾌한 장난이긴 했지만 그들이 계산해낸 결과 자체는 물리학의 진짜 거대한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들은 빅뱅 직후 딱 3분간의 온도 하강 곡선을 정밀하게 계산한 끝에 우주 전체 바리온 질량의 약 25%가 헬륨으로 변환되었고 나머지 75%는 수소로 남았을 것이라고 수학적으로 딱 예측을 해냅니다.
오, 수학적 예측은 25%였다. 그럼 남은 건 우리 CSI 요원들의 실전 검증이네요. 망원경으로 실제 우주의 성분을 분석해본 관측 결과는 어땠나요?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고요. 또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아주 오래된 먼 은하들의 성분도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엄청 궁금하네요.
진짜 믿기 힘들 정도로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 정확히 25%의 헬륨이 관측되었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책상머리에서 연필로 막 끄적거린 계산식이 137억 년 전 우주의 레시피를 정확하게 맞춘 거잖아요.
이 완벽한 일치는 빅뱅 이론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료에서는 이걸 구약성경 전도서의 구절을 빌려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가닥의 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비유가 참 멋지네요.
팽창하는 우주, 잔여 열기인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25%라는 헬륨의 완벽한 비율. 이 세 기둥이 서로를 아주 굳건히 지탱하면서 빅뱅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완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저는 여기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주 초기에 3분 동안만 공장이 막 돌아가서 수소와 헬륨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도대체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나 제가 지금 숨쉬고 있는 산소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3분 만에 문을 닫았잖아요.
아, 진짜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건 빅뱅이 끝난 훨씬 이후의 일이에요. 우주에 가득 찬 수소와 헬륨이 중력으로 막 뭉쳐서 거대한 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중심부에서 수십억 년 동안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더 무거운 원소들이 융합되는 거죠.
아, 별 안에서요?
네. 그러다가 별이 수명을 다해서 거대한 초신성으로 쾅하고 폭발할 때 그때 만들어진 탄소, 산소, 질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쫙 흩뿌려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재료는 그 빅뱅의 유산과 수십억 년 전 어느 이름 부를 별의 죽음이 만들어낸 파편들이 뭉친 거군요.
맞습니다.
흔히들 왜 우리는 모두 별먼지, 그러니까 스타더스트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시적인 낭만적 표현이 아니라 완벽한 과학적 팩트였네요.
네, 완벽한 팩트죠. 원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나사 소속의 천문학자였던 로버트 제스트로의 아주 인상적인 발언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는 불가지론자, 즉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과학자였지만 이 모든 천문학적 발견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나요?
천문학적 증거와 창세기 성경의 내용이 세부사항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인 요소는 동일하다. 인간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 속 특정한 순간에 빛과 에너지의 번쩍임 속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라고요.
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문장이네요. 저자가 이 인용문을 가져온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종교적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이죠.
단지 평생 데이터와 수식만을 다루던 불가지론자 과학자조차 매료시킬 만큼 수천 년 전의 고대 문헌과 현대 천체 물리학의 최전선이 갑작스런 시작이라는 한 점에서 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깊이 있는 탐구죠.
맞아요. 우리가 우주 CSI가 되어서 과학적 단서들을 막 쫓았지만 그 끝에는 결국 철학적인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면서 빅뱅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지만 동시에 아까 4%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르는 96%의 미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겸손함도 가르쳐주잖아요. 진정한 탐구는 이처럼 알매 경계에서 더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주의 기원을 찾아 무려 13억 7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팽창하는 건포도빵 비유부터 비둘기 배설물 소동 속에서 발견된 우주의 메아리, 그리고 3분 만에 뚝딱 완성된 우주의 25% 헬륨 레시피까지 이 세 가지 기둥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네요.
네, 우주의 역사를 아주 흥미롭게 짚어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작은 상상력을 자극할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망원경으로 먼 은하를 보는 것이 빛이 도달하는 시간 때문에 사실상 수백만 년, 수십억 년 전의 과거를 보는 일종의 타임머신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네, 빛의 속도 한계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암흑에너지 때문에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속 팽창이요.
맞아요.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대로 팽창이 가속화되어서 아주아주 먼 미래가 되면 우주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까마득한 미래에 존재하는 어느 관측자가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결국 다른 모든 은하들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져서 시야에서 아예 사라져버리지 않을까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서늘한데요?
그러니까요. 밤하늘에 별 하나, 은하 하나 보이지 않는 그저 완벽하고 차가운 텅 빈 암흑 속에 자기 자신만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지 상상해보게 됩니다.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상상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퇴근길이나 산책길에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한번 꼭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저렇게 반짝이는 빛과 은하들이 보이는 게 이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얼마나 기적 같은 타이밍인지 그 우주의 경이로움을 잠시나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